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18일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합 억제력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양국의 규탄 입장을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북한의 불안정 조장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성김 특별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성김 대표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얀 군 당국은 이날부터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방어적 성격의 연합 지휘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7일 화상 연설을 통해 러시아군이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을 준비 중이라면서 가까운 장래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문자 그대로 돈바스를 끝내고 파괴하길 원한다면서 한때 영광을 가져왔던 이 산업지대의 모든 것을 파괴하길 원하고 있고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지역의 다른 모든 도시와 지역사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하르키우시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지난 4일 동안 이 도시에서 18명이 사망하고 10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의도적인 테러라면서 평범한 주민과 이웃, 시민들을 겨냥해 박격포와 야포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최근 보도에서 익명의 유럽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유럽 동맹국에 전쟁이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파트너국들과의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논의한 가운데 이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잭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도 최근 이 전쟁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수개월 그리고 그 이상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입장을 밝힌 많은 관리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패전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한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유럽 국가 관리는 이 방송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예고된 가운데 이것이 최대 6개월 동안 지속된 뒤 이후에 정체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난 16일 기록적인 수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정저우 공항경제지구가 15일부터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는 중국의 제조업 중심지로 미국 애플사의 공급사인 폭스콘의 공장도 여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는 14일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 등 유효한 증명서를 지닌 관계자만 정저우 공항경제지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시안 당국도 이달 들어 수십 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보고됨에 따라 이날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체들에게는 재택근무를 권고했습니다. 상하이와 인접한 수저우시의 경우 최근 500건 이상의 확진이 보고된 가운데 이날 재택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주거지와 회사에서 사람과 차량의 불필요한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재소자에 대한 대규모 석방을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 MRTV는 쿠데타의 수장인 미나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17일 외국인 42명을 포함해 약 1,620명의 재소자를 사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미얀마의 전통 새해를 기념해 이루어진 것으로 다만 사면 대상의 정치범 재소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교정 당국자는 AP통신에 이번에 사면된 재소자들은 대부분 마약 범죄자 그리고 일반 범죄자들이라면서 이 가운데 정치범이 포함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범 수용자 지원협회는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포함해 약 13,300여 명이 체포됐고 1,7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심장, 미국의 요새, 미국 대통령이 살고 일하는 공간을 직접 구경해 볼 수 있는 백악관 투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일반인들의 백악관 방문이 중단되면서 백악관의 남쪽과 북쪽 공원, 뭐 거리에서 보이는, 멀리 보이는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에 만족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백악관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투어는 지난 15일 금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단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 시간에만 일정 수의 인원을 차례로 입장을 시키는데 영부인과 보좌진이 일하는 공간인 동관, 이스트 윙을 들어가서 대통령 가족이 쓰는 중앙 관저도 지나고 대통령 업무 공간인 서관, 이 웨스트 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외 공간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벽과 소파, 의자 등이 인상적인 레드룸, 또 역대 대통령의 그림 액자가 걸려있는 그린룸, 대통령의 백악관 연설 현장입니다. 스테이트 다이닝룸, 또 역대 영부인들이 사용한 도자기 그릇을 보관 전시하는 차이나룸과 튤립과 장미 등이 활짝 핀 정원, 로즈가든을 지나는 경로인데요. 백악관 곳곳에 스며있는 미국의 역사를 비밀경호국의 설명으로 들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자, 백악관 투어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면 지역구 연방 하원의원실을 통해서 신청하고요. 미국을 잠시 다녀가는 외국인이라면 워싱턴 DC에 있는 각 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투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지 아닐지는 당첨됐다는 연락도 받고 입장 티켓을 손에 쥐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벚꽃이 활짝 피었다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서 봄을 즐기는 한국 시민들의 목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입니다. 함경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바람이 불고요. 평안 남북도, 황해도, 강원도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3도로 가장 낮습니다. 희산이 영하 2도, 중강 0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청진 3도, 함흥 4도, 개성 6도, 평양, 신의주, 원산은 7도, 장전의 아침 최저 8도입니다. 낮에는 선봉의 기온이 가장 낮습니다. 영상 11도, 삼전은 영상 14도까지 오르고요. 청진이 16도, 희산 20도, 신의주 20도, 평양 22도, 개성은 21도, 장전 20도, 원산 함흥 21도, 중강 강계 사리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 바다는 2m로 오후에 물결이 조금 높아지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m, 먼 바다는 1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소식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민간인 적어도 6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크이우 등 곳곳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8%에 그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맞서서 솔로몬 제도에 대한 지원과 외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볼까요? 지금 전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군이 18일에도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나 동부, 남부에 비해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졌던 서부의 르비우도 18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 당국은 이 공격으로 민간인 적어도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르비우는 피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고요. 폴란드, 루마니아 등 국경과 인접해 있어서 전쟁의 직접적인 위협은 상대적으로 덜한 곳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막심 코지스트키 르비우 주지사는 현재 있는 군수공장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서비스 지점이 미사일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군은 수도 크이우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화력을 다시 집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날에는 공중발사 고정밀 미사일로 크이우 외곽의 탄약 생산 공장을 파괴했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며칠 동안 크이우 외곽에 있는 장갑 차량 생산 공장, 중단거리 미사일 생산 공장 등 군수 공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가 다시 크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네요.
네, 러시아가 이달 초에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상을 위해서 크이우 등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크이우 부근의 전투는 소강 상태였는데요. 지난 15일에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권이 자행한 러시아 영토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응해서 공격 규모를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공격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군함 침몰 후에 보인 반응인가요?
네, 러시아의 자랑으로 여겨지던 이 흑해함대 소속 미사일 순양함인 모스크바함이 지난 13일에 폭발을 일으킨 후에 항구로 예인되던 중에 다음날 침몰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자국군 넵튠 미사일 공격에 따른 거라고 말했지만 러시아는 단순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모스크바함 침몰 다음 날인 15일에 이 크이우 외곽 군수공장에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요. 이 모스크바함 격침에 사용된 걸로 알려진 이 넵튠 미사일 생산 시설로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한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의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러시아 타스 통신은 18일 러시아 국방부 발표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밤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4개 무기와 군사 장비 창고를 파괴했고 3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함락 직전인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의 추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여전히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미 마리우폴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네, 러시아는 지난 16일에 도시 지역을 장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군과 외국 의용군 약 3천 명이 마리우폴 외곽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제철소인 아조우스탈에서 저항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이들에게 투항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결사항전을 택한 상황입니다. 이 마리우폴은 동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연결하는 통로로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이 마리우폴이 함락되면 개전 후 줄곧 고전해온 러시아에는 최대 전과가 될 거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시리아의 군인들이 조만간 러시아 군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에 대한 총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시리아 병력이 이 지역에 배치될 걸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8일 영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이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라미 압둘라흐만 대표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까지 2만 2천 명이 러시아군에 등록했고 또 민간 용병 조직 회사인 와그너 그룹에도 약 1만 8천 명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러시아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압둘라흐만 대표는 지난 몇 주 동안에도 일명 호랑이 부대로 불리는 시리아 제25 특수 임무 부대 소속 전투원 약 700명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시리아를 떠났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숫자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와그너 그룹이 돈바스 전투를 위해서 중동에서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전쟁이 더 격화하는 양상이네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8주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두 달 가까운 전쟁에 수천 명이 사망하고 400만 명 이상의 해외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심각한데요. 데니스 시미아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적자가 한 달에 50억 달러라면서 서방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의 올 1분기 경제 성적표가 발표됐네요.
네, 중국의 올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4.8%에 그쳤습니다. 프랭 휘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 겸 국민경제종합통계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전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4.0%였습니다. 그러니까 0.8%포인트가 올라간 건데요. 하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해 1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8.3%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타격에서 벗어나서 회복세에 올라타면서 급반등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했었는데 그 목표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역시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올해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잡았는데요. 정부의 이런 목표치에 빨간 등이 켜진 셈입니다.
네, 그러면 중국 당국은 뭐 2분기 경제 성장을 기대해 보겠네요.
네, 하지만 2분기 경제 반등도 쉽게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시를 봉쇄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충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상하이시 당국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를 봉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초 상하이시 당국은 도시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고 이를 해제할 방침이었는데요. 전수검사 후에 평가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하다면서 연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해당 지역의 공장은 가동을 중단하고요. 또 화물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항만 운영은 제대로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상하이 항만 관리 당국은 항만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용 기업들에 따르면 화물 처리량이 현저히 감소해서 물류 적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상하이시 당국은 연장을 발표할 당시에 특별한 기한을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20일에 중대 발표를 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 당국이 20일 봉쇄 조처를 보다 완화하고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허용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1분기 중국의 다른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소매 판매, 공장 생산, 공장과 부동산, 다른 고정 자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소매 지출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3% 소폭 증가했습니다.
예, 예. 자,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2월에는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연회, 관광 등의 큰 소비 지출이 있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중국 정부가 이 설 연휴 동안에 여행과 대규모 모임은 피하라고 요구해서 수요가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네, 1분기 공장 생산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공장 생산은 6.5% 증가했고요. 공장 또 부동산 등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는 9.3% 증가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은행들에게 대출을 더 쉽게 해주라고 공식 지시한 게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남태평양으로 갑니다. 미국이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정부가 남태평양 섬나라인 솔로몬 제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추가로 지원하고 대사관 재개설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과 솔로몬 제도 간의 밀착 행보를 겨냥한 움직임으로 풀이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사관 재개설을 논의한다는 건 그러니까 전에도 솔로몬 제도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3년까지는 이 솔로몬 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영사관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이 솔로몬 제도 대사관 재개사 방침은 이미 지난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전부터 대사관 재개설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난 2월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피지를 방문해서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솔로몬 제도의 미국 대사관도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윈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에 제르마이아 마넬레 솔로몬 제도 외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솔로몬 제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추가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솔로몬 제도는 지난해 11월에 약 1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받았는데요. 지난 며칠 동안에 파이자 백신 5만 회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한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18일 성명을 내고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 그리고 대니얼 크린텐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국방부 또 국제개발처 관리들로 이루어진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주에 솔로몬 제도를 방문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지금 솔로몬 제도는 중국과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죠?
네, 지난달 말에 솔로몬 제도와 중국이 안보 협정 초안에 가서명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미국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중국은 솔로몬 제도의 요청이 있으면 무장 경찰과 군대를 파견할 수가 있고요. 또 솔로몬 제도 해안을 중국 함정들의 기지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솔로몬 제도에 중국군이 주둔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머네시 수가발의 솔로몬 제도 총리는 이달 초에 자국은 중국의 군사기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중국도 군사기지 설치를 촉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주변국들은 궁극적으로 영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안보 환경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호주 정부가 얼마 전에 솔로몬 제도의 고위급 인사를 보내서 설득에 나섰다고 하죠.
네, 제드 세셀자 호주 국제개발 태평양 장관이 지난주 솔로몬 제도로 날아가서 소가발의 총리 직접 설득에 나섰습니다. 세셀자 장관은 방문 후 발표한 성명에서 솔로몬 제도 측에 중국과의 안보 협정에 서명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했고 영내 안보 틀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신으로 이 태평양의 가족들과 상의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호주하고 솔로몬 제도 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양국은 이미 안보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솔로몬 제도에서 이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을 때 호주군이 파견돼서 치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중국과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 이런 임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 대한 솔로몬 제도 국민들의 정서는 썩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토록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솔로몬 제도, 어떤 나라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구는 약 69만 명에 불과한 이 태평양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호주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주요 항로에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입니다. 이 솔로몬 제도는 지난 2019년에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는데요. 현재는 친중국 세력 그리고 친타이완 세력 간의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3월 미 남부 국경을 넘다 체포된 불법 이주자가 21만 명으로 20여 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이 대선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취임 첫 해인 지난해 60만 달러 넘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소득 신고 명세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남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넘다가 미 국경 보안당국에 체포된 이주자가 2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16일 3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국경에서 21만 명이 체포된 건 지난 2000년 CBP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작년 3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가 16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4%가 증가한 겁니다. 이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가 붙잡힌 사람 외에 유효한 비자나 허가 없이 미국 남서쪽 국경을 따라 합법적인 육로로 입국을 시도한 이주자도 1만 1천 명에 달합니다.
네. 이 남부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네, 절반 이상이 멕시코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원래 이네 나라에서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들이 가장 많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비중남미계 출신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중남미보다 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늘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주자들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월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우크라이나인은 272명이었지만 이달엔 약 1,0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주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아직 미국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담은 연방법으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타이틀 42를 발동해 이 남부 멕시코 국경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타이틀 42 조처가 곧 종료되지 않습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23일부로 타이틀 42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타이틀 42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200만 명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대부분이 이 타이틀 42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예. 자, 타이틀 42가 해제되면요. 적발돼도 즉각 추방될 위험이 적어지니까 이 불법 귀국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몇주 안에 하루 최대 18,000명의 이주자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 국경지대에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상황이 지금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고 하죠?
예, 지난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지대의 불법 이주자가 급증하면서 행정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또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올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으로부터 빼앗기 원하는 공화당은 남부 국경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나온 세관 국경보호국 수치는 앞으로 몇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받게 될 도전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이 대선 토론위원회 CPD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공화당 후보를 참여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는 14일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나 맥대니얼 RNC 위원장은 대선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지 토론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요?
예, 위원회는 평향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대니얼 RNC 위원장은 14일 성명에서 토론은 민주적 절차의 일부로 중요한데 대선 토론위원회는 편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더 공정한 토론을 위한 개혁 요구를 대선 토론위원회가 거부했다며 이것이 바로 보이콧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가 주장하는 그 편향성 문제는 어떤 겁니까?
RNC는 지난 2020년 대선 토론이 이미 26개 주에서 조기 투표를 시작한 뒤에 개최됐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사전에 합의된 토론 형식과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에 일부는 이를 후보자 측에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점,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일했던 인사를 토론의 진행자로 선정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대니얼 RNC 위원장은 그러면서 더 새롭고 더 나은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겠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공화당 측에서는 특히 지난 2020 대선 토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진행된 선거로 대선 토론위원회가 이에 대한 우려로 2차 토론회를 화상 토론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참가하지 않겠다고 토론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2차 토론은 무산됐고요. 3차 토론이 현장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공화당 후보들은 그 CPD,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나가지 못하는 건가요?
네, 이번 RNC 결정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자들은 앞으로 위원회가 승인한 예선, 본선 토론회에만 참가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네, 자, 대선토론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예, 이 조직은 지난 1987년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공동으로 후원해서 설립된 초당적인 기관입니다. 이후 1988년 공화당의 조지 H.W.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케스 후보의 대선 토론 주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선 본선 토론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대선이라면 몇 차례의 토론이 열리는 겁니까?
예, 대선 후보 간의 3차례 토론, 그리고 부통령 후보 간의 1차례 토론 등 4차례 토론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대선 토론위원회가 처음으로 주관한 1988년 토론과 1996년, 그리고 2020년 대선 토론 등 3차례 대선 토론에서는 단 2회만 진행이 됐습니다.
이 대선 토론이라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행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선 토론마다 수천만 명이 이를 실시간으로 시청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서 많은 응답자는 토론 내용이 지지 후보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선 토론위원회가 넬슨 미디어 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 대선 1차 토론은 약 7,300만 명이 시청을 했고요. 앞선 2016년 대선 1차 토론은 무려 8,400만 명이 신청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토론 보이콧 결정에 대한 대선 토론위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지난 1월 전국위원회가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히자 이 대선 토론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대중이 후보와 안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2024년 대선 토론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는 공화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금 얘기, 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작년 세금 보고 내역이 공개됐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미 국세청의 세금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지난해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취임 첫 해인 2021년에 약 61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디서 얼마나 벌었는지 소득원도 상세하게 공개됐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봉급으로 약 37만 8천 달러를 받았고요.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교수로 재직 중인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약 6만 7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연금 등으로 인한 소득이 10만 달러가 좀 넘었고요. 사회보장연금에 또 부부의 책 인세도 6만 2천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소득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네, 대선 후보 시절인 2020년에는 소득이 약 60만 7천 달러였으니까요. 대통령 취임 후에 소득이 조금 오른 겁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얼마를 기부했는지도 공개했다고요.
예, 대통령 부부는 소득의 약 2.8%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자선단체에 총 17,000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 5,000달러는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세상을 떠난 큰아들 보 바이든이 이름했던 보 바이든 재단에 기부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낸 세금 얼마였을까요?
예, 대통령 부부가 납부한 세금은 약 15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24.6%를 차지했습니다. 백악관은 15일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년간 자신의 납세 내역을 대중에 공개해왔다라고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로서 금융에 있어 국민 앞에 투명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납세 내용을 공개하는 게 흔한 일입니까?
뭐 역대 대통령은 납세 내역을 매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을 비롯해서 재임 기간 내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S가 감사 중이라는 이유로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IRS는 공개해도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부통령 부부의 세금 내역도 공개됐습니까?
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부군이 대통령과 또 부군인 더그 엠 호프 변호사는 지난해 165만 달러가 넘게 벌어서 소득세로 52만 3천여 달러를 냈다고 백악관에 밝혔는데요. 자, 두 사람은 소득의 31.6%를 세금으로 낸 셈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 이맘때가 되면은 대통령, 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미국인 전체, 그러니까 대부분이 세금 보고를 마무리하느라 상당히 분주하죠.
맞습니다. 일명 택스데이라고 하는 세금 보고 마감일이 보통 4월 15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난 15일이 수도 워싱턴 DC의 지역 공휴일이어서 4월 18일로 늦춰졌는데요. IRS는 앞서 2021 과세 연도에 세금 신고 기간이 올해 1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밝고 밝히고 세금 신고서와 환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국민들이 세금 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세금 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예, 대부분의 시민권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해당 연도에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보다 적게 벌더라도 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금 신고를 하면 돈을 좀 되돌려받기도 하지만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대한 신고를 늦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자, 제때 세금 신고하는 거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IRS에 따르면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말씀하신 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때 제출하면 이자와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신청 지원에 더 쉽게 할수 있고 또 사회 보장 혜택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난주 서울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길 보행로가 꽃구경에 나선 한국 시민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벚꽃길을 3년 만에 완전히 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너무 예쁘지?
예쁘다.
살았지?
네.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잖아. 그걸
네.
우리는 꽃비라고 해.
네.
꽃비. 저 밑에 보니까 더 예쁘지?
네.
그치. 이렇게 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있는 것도 예쁜데 바람에 날리는 모습 보니까 더 예쁘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에는 만개한 벚꽃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중로가 인원 제한 없이 모두 개방된 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2020년에는 전면 통제가 됐고요. 지난해에는 추첨을 통한 예약제로 관람할 수 있었죠. 그래서 벚꽃 명소인 여의도 윤중로가 3년 만에 열렸기 때문에 벚꽃길이 개방된 첫 주말부터 봄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지난 12일 평일 낮에 벚꽃길을 찾았습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출구 앞에 안내를 도와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최연진 씨입니다.
저희는 저희한테 길 여쭤보시는 분들이나 뭐 맛집이나 카페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거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거나 마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여기가 원래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최현진 씨는 벚꽃길이 개방된 지난 9일부터 현장에 나왔습니다. 벚꽃길 안내도 물론이지만 들뜬 분위기 속에서 아직 하루에도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과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됐는데요. 이 벚꽃길을 찾으러 온 방문객들이 정말 많다면서 확실히 여의도 윤중로가 벚꽃 명소라는 것을 체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벚꽃길을 찾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다시 최연진 씨입니다.
주말에는 연인들이나 친구들끼리 오시는 젊은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등산복 같은 거 차려 입으시고 어머님들, 아버님들 되게 많이 오셨어요. 국회의사당 윤중로 벚꽃길 가는 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직진으로 한 15분 정도 걸으시면 이렇게 표지판 이렇게 크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말이랑 어제 월요일까지 너무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거의 사람이 밀려서 가실 정도로 정말 많이 오셨고요. 특히 막 10시, 11시 이때쯤부터 엄청 오셔서, 그리고 막 아침 8시에도 오시더라고요. 진짜 부지런하시다. 솔직히 막 주말에는 이렇게 늦게 일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아침 8시부터 꽃단장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벚꽃길 개방 소식에 주변 상인들도 웃음이 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상인은 벚꽃길 개방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말했고요. 재료 소진으로 저녁 장사를 일찍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돗자리 대여를 하는 한 상인은 벚꽃이 떨어질까 무섭다면서 지금이 바로 절정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절정이죠. 돗자리요. 이제 대여해요. 2,000원.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루틴 서비스로 주로 가죠. 아, 연인들이 많이 오죠. 연인들, 학생들, 뭐 10대, 20대 제일 많이 와요. 돗자리 2,000원. 2,000원입니다.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서부터 벚꽃길까지 약 15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중로로 이어지는 길에도 역시 벚꽃이 만개했기 때문에 곳곳에는 사진 찍는 사람들, 또 정답게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이었고요. 벚꽃길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8차선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곳에서 미국 학생 마거릿과 신 기자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거릿 씨가 2019년 고려대학교에 다닐 때 홈스테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일반 가정집에 체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쁜 벚나무가 있으면 마거릿 학생을 앞에 세워서 열심히 사진도 찍어주고요. 또 신기자 씨가 한국어 강사이기 때문에 길을 걸으며 새로운 문장도 가르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가릿이라고 하는 미국 학생이 2019년에 고려대학교 학생으로 왔다가 다시 이번에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학생이 미국에서 여의도 여의나루에 있는 오리배 그걸 추천을 받고 왔대요. 그래서 오리배를 타러 오는데 온 김에 일단 제일 먼저 벚꽃 구경을 하고 그리고 오리배를 타려고 같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여의도 그리고 벚꽃을 보러 와서 우리 마가릿과 걸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실제로는 4월 1일 날 오고 싶었대요. 그때가 제일 피크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벚꽃이 언제 피크일까. 비행기 값이 너무 그때 비쌌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왔거든요. 어제 밤에 왔는데 그래도 오늘 또 꽃비가 날린다고 제가 꽃비 날린다라는 표현도 가르쳐주고 기분이 좋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차량이 통제된 벚꽃길이 나왔습니다. 보행로 한가운데에는 울타리를 설치했는데요. 방문객들이 한쪽으로만 통행하도록 하고 또 방역수칙을 위해 안내 요원들도 배치된 모습이었습니다. 벚꽃길에 관한 자세한 얘기 영등포구 문화체육과 전수린 주무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통제하고 있는 길은 여의서로 국회 뒤편 벚꽃길 이 구간이고요. 한 1.7km 구간만 통제를 하고 나머지는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위해서 매년 일주일 정도 차량 통행을 막고 행사를 늘 해오던 구간이고요. 다만 올해는 공식적인 축제는 개최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벚꽃길만 걸으실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겁니다. 국회 뒤를 둘러싸서 약간 커브 형태로 길이 되어 있어요.
벚꽃길 내에서 이 도시락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는 없고요. 물이나 비알코올 음료 정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걷다가 쉬기도 하고 또 의자에 앉아 기념사진을 남겼는데요. 그중에서도 만삭인 아내의 사진을 아주 정성스럽게 찍어주는 한 부부가 보이더라고요. 변정현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희 와이프가 오늘 이제 만삭인데요. 아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 밤에 이제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예, 이제 벚꽃 떨어지기 전에 벚꽃 만끽하러 왔습니다. 벚꽃 많이 나오게 사진 잘 찍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벚꽃도 벚꽃대로 기분 좋고 또 봄빛 많이 내려서 지금 저기 산불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산불도 빨리 다 이제 없어지고 다들 같이 행복한 봄날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출산 예정일은 5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아내 김지혜 씨는 하얀 드레스를 갖춰 입고 나왔고요. 변정현 씨는 흐뭇한 모습으로 아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배가 더 커지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며칠 더 지나면 걷기 더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애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요. 이제 애 나오기 전에 나 홀로 벚꽃은 이제 끝이구나 해서 마지막 벚꽃을 보러 왔습니다. 아 이제 곧 아기가 나오니까요. 내년에는 그래도 이제 벚꽃 개방했으니까 내년에는 아기 유모차 끌고 새 식구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좀 더 예쁘게 찍어달라며 포즈를 취하는 방문객들도 보였는데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자, 내가 쓸게 그럼.
그렇지, 알았어.
아, 왜 그래, 봄청이.
언니, 너무 예뻐요. 찍어요, 이제. 언니. 근데 너무 웃기다. 아, 됐어요, 언니.
오명숙 씨는 친구들과 오기 전 이미 벚꽃길을 걸어봤다고 하는데요. 이 만개한 벚꽃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싶어 친구들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네, 내가 지난주에 와보고 너무 좋아서 얘기 동생들한테 오늘 오자고 네. 네, 얘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갔다가 올 때는 요 시민공원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주말에 이렇게 와서 마포대교로 걸어서 갈 거예요.
언니가 벚꽃놀이 가자 그래가지고 여기 오게 된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웃고 진짜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당초 4월 9일부터 17일까지 보행로를 개방하기로 했지만 서울 영등포구는 봄꽃길 개방과 교통통제 일정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정보다 나흘 앞선 14일에 종료했고요. 이 봄비와 함께 찾아온 기온 저하로 벚꽃이 많이 떨어져 이렇게 모든 일정을 단축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등포구는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데 주력했다고 하는데요. 전수린 주무관은 내년 봄엔 꼭 여의도에서 다시 벚꽃축제가 열리길 바랬습니다. 다시 전수린 주무관입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이제 3년 만에 벚꽃길을 열게 됐는데 생각보다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저희 안내 잘 따라주셔서 큰 사고 없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오셨다라는 게 저도 현장에서 많이 체감이 되고 내년에는 온전히 축제로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회사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필수 영어 표현들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my pleasure always.
Today, we would like to talk about expressions that people use all the time in the workplace.
I can contribute to that. I'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Okay, let's elaborate on that.
On what? My working experience?
No,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word elaborate.
Okay, we use the word elaborate quite often in the workplace. When you need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you can say, could you tell me more about that? Or, would you care to elaborate on that?
Or, please inform me?
Yes, or please provide the information. And when you are not ready, you can say, I'm still working on it.
Right. You are still spending time on it.
And working with probably means you are cooperating with someone.
You can say you are working with someone or collaborating with someone. Okay. How about move on?
Move on is when you want to change the topic or subject. You can say, let's move on. Now, move up is when you'd like to reschedule your meeting to an earlier time. You can say, I'd like to move up my meeting.
And the opposite expression is move back.
Yes. When you want to reschedule your meeting to a later time, you can say, I'd like to move back my meeting.
You can use push instead of move.
Yes. I'd like to push back my meeting or move back my meeting.
Yes. 일정이 겹치는 일도 생기겠죠. Conflict with something이란 표현 쓸 수 있습니다. I have a conflict in my schedule.
When you have two or more tasks at the same time, it will conflict with your schedule. In that case, you can move up or move back one task.
Yes, we can postpone or delay too.
Yes, due to a scheduling conflict, we can postpone or put off that meeting. I need to put it off due to scheduling conflicts.
There's many expressions that you can use to show you are a flexible person. You can say, I will arrange my schedule to fit yours.
It shows you are flexible and considerate. Maybe say, when is convenient for you?
And when you notice somebody is looking out for you, you always say,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중한 표현으로 어떤 나쁜 소식이나 또는 스케줄 변경 같은 불편한 소식을 전할 때 I hate to inform you that 이렇게 문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Hate, 싫어한다는 뜻이죠. 이런 소식을 알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표현입니다.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chedule changed again.
So, with that information, we can wrap this up.
No, wait, not yet. When we say wrap something up, it means finish something.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갈 때, 일 거의 끝나가요. 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I'm just finishing up.
And when we are almost finished our work, we can say, I'm wrapping up. I'm finishing up.
Okay, let's call it a day.
Okay, I think we got a lot accomplished today.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회사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